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러시아에서 열리는 승전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러시아 정부가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는 30일 기자들에게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국내 문제로 북한을 떠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당초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차 대전 종전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관측됐었습니다. 앞서 러시아 외무부는 이번 행사에 김 위원장을 비롯한 26개국 정상들이 초청을 수락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 2차 대전에서 독일의 항복을 받아낸 5월 9일을 승리의 날로 정하고 매년 기념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승전 70주년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전 세계 68개 나라 국가 원수와 국제기구 대표들을 초청했지만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5월 중순 지중해에서 처음으로 해군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중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권옌성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훈련에 소말리아 해상에서 현재 해적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국군함 3척 등 모두 9척의 전함이 동원된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또 실사격과 제보급 등 여러 임무들이 포함돼 있다며 훈련의 목적은 양국 간 친선과 위협에 대처하는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권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권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훈련은 특정 제3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리비아나 시리아와 같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전투와 불안정 상황에 대응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국방부의 이번 발표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러시아군이 최근 비공식적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번 훈련은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하면서 국제사회와 소원해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러시아와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앞으로 3일간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머무를 계획입니다. 아베 총리는 우선 최첨단 정보통신 기업들이 몰려있는 실리콘밸리를 둘러보고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만나 일본산 고속열차의 장점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680억 달러를 들여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고속철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30일 실리콘밸리 방문 중 스탠포드 대학에서 전문가들과 기술 혁신 문제와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30일 주요 출판사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2억 5천만 달러어치의 무료 전자책 이북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전국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도서관 카드를 갖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나 이 같은 내용의 두 가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해 교육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저소득층 가정의 컴퓨터 보급률이 아직도 낮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를 통해 저소득층 지역 학교와 도서관이 보다 쉽게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최근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전주에 비해 3만 4천 건 줄어든 26만 2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실업수당 신청이 줄어든 것은 그만큼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적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실업수당 신청이 30만 건 이하로 떨어진 것은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은 5.5%인 가운데 스위스 금융기관인 크레딧 스위스는 내년 말까지 미국의 실업률이 5%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뉴스 이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조은정입니다. 2015년 5월 1일 금요일,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다음 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러시아 정부가 밝혔습니다. 사만다 파워 UN 주재 미국 대사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압력을 더욱 높여 주민들의 존엄성을 강탈하는 체제가 끝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true weapon of mass destruction inside North Korea is the treatment of its people.
북한이 또다시 세계 최악의 언론 탄압국으로 지목됐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다음 달 9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러시아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로써 관심을 끌었던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집권 이후 첫 해외 방문과 북러 정상회담은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는 30일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 행사에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FP통신 등 외신들은 페스코프 공보비서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모스크바 행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됐으며 외교 채널을 통해 러시아 측에 이 같은 결정이 전달됐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페스코프 공보비서는 김 제1위원장의 불참 이유에 대해 북한 내부 문제와 연관된 것이라고 말할 뿐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집권 이후 첫 해외 방문으로 러시아를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란 관측은 빗나갔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2012년 집권 이래 단 한 차례도 해외 방문을 하지 않았으며 아직 한 번도 다른 나라 국가 원수와 정상회담을 갖지 않은 전 세계 유일한 지도자입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언론 발표를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차 대전 승전 행사에 참석할 것임을 내비쳐 왔습니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가 서울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전승절 행사 참석을 외교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참석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관례를 벗어나 전통 우방인 중국이 아닌 러시아를 먼저 방문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5월 전승절 행사 참석에 회의적인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 2차 대전에서 독일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낸 5월 9일을 승리의 날로 정하고 매년 기념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승전 70주년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전 세계 68개 나라 국가 원수와 국제기구 대표들을 초청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도 행사 참석을 초청받았지만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사만다 파워 UN 주재 미국 대사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압력을 더욱 높여 주민들의 존엄성을 강탈하는 체제가 끝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UN에서 열린 북한 인권 행사를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일 미국 뉴욕의 UN 본부에서는 미국과 한국 주최로 탈북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희생자의 목소리, 북한의 인권 대화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탈북자 조셉 김, 조진해, 김혜숙 씨가 참석해 북한에서 겪은 고통을 증언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사만다 파워 UN 주재 미국 대사는 탈북자들이 지나간 고통을 다시 기억하면서 힘들게 경험담을 나눈 것에 대해 크게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워 대사는 탈북자들의 경험에는 세 가지 주제가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며 극도의 배고픔, 북한 당국의 공포 정치, 강제 송환이 그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true weapon of mass destruction inside North Korea is the treatment of its people.
파워 대사는 북한 내부의 진정한 대량 살상 무기는 당국의 주민에 대한 처우와 생명 파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탈북자들에게만 증언의 짐을 지울 수는 없다며 나머지 사람들은 탈북자들의 목소리가 UN과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크게 울려 퍼지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we have to collectively continue to ramp up the pressure on this regime so that this system, a system.
파워 대사는 또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력을 더욱 높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강탈하는 체제를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포와 배고픔을 강요하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오준 유엔 주재 대사는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가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All of us want to see today is a change in North Korea. A change especially in the human.
오준 대사는 우리는 모두 북한 내부가 변하길 원하고 특히 인권 상황에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탈북자들과 함께 연단 위에 앉아 내용을 경청했습니다. 또 유엔 주재 일본, 호주, 유럽연합 대사들과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화되는 등 국제사회의 압력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알고 싶다고 탈북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서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행사 진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탈북자인 조셉 김 씨의 발표가 끝나자 청중석에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These number one leads are just a bit of icebergs among th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in the
please,
U.S.
Please day. Shut the mic down since this is not an authorized presentation. If we could ask the acoustic
the
people.
The acts of racial
아니 아무리 무식한 나라라고 예절도 없어요? 순서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진행자가 여러 차례 제지하며 탈북자들의 발언이 다 끝나면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지만 이 북한 외교관은 개의치 않고 성명을 읽어내려갔고 탈북자들은 이에 야유를 보냈습니다. 파워 대사와 오준 대사는 마무리 발언에서 북한 외교관들의 행태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세계 최악의 언론 탄압국으로 지목됐습니다. 미국의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연례 보고서 내용을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리덤하우스는 29일 발표한 2015 세계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의 언론자유가 전 세계 최악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 단체가 전 세계 19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자유 환경 조사에서 지난해와 같은 97점으로 최악 중 최악의 언론 탄압국이라는 불명예를 다시 안았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언론 자유에 대한 각국의 법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해 100점에 가까울수록 언론 탄압이 심한 나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프리덤하우스가 지난 1980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매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세라쿵 연구원은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정권이 정권 유지를 위해 모든 정보를 철저히 통제 억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you have a one-party regime that controls all of the domestic news outlets. It attempts to regulate all of the communication.
일당 독재 정권인 북한에서는 정부가 모든 언론 기관을 통제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만약 외부 정보를 접한 것이 발각될 경우 강제 노동과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모든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특정 채널과 주파수에 고정돼 있다며 북한은 언론의 절대적인 통제를 가하는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쿡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In North Korea where the televisions and the radios have to be turned to official channels. I think North Korea is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hat I know of.
쿡 연구원은 이어 북한이 지난해 말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소니 영화사를 해킹한 사건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내부뿐 아니라 외부의 어떠한 비판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암살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입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보고서는 북한 외에 이란과 시리아, 적도 기니, 쿠바, 벨라루스, 에리트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도 총점 90점 이상으로 최악 중 최악의 언론 탄압국으로 지목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10점으로 언론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는 나라로 꼽혔습니다.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33점을 기록해 부분적 언론 자유국으로 분류됐습니다. 순위는 전체 199개국 중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와 공동 67위였습니다. 미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등과 함께 22점으로 31위에 올랐습니다. 러시아는 180위, 중국과 베트남은 186위로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에 속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 당국이 해외에 파견한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밝혔습니다. 킹 특사는 북한 당국이 국제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타므란트 수인권위원회가 29일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북한 해외 파견 근로자들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 자유주간 나흘째 행사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상황이 우려할 정도로 열악하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call it bad. And I would call it something that we need to be concerned about because these are
해외 파견 근로자들은 가족들이 북한에 남아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마음대로 일자리를 바꿀 수 없는 데다 임금의 극히 일부분만 받는 등 극도로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북한 당국이 국제 인권 선언이나 국제 노동 기구 ILO의 노동 규정 등 국제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특사는 미국 정부가 북한 해외 근로자들이 처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Unfortunately, many of the areas where these workers go are areas which are not terribly transparent.
유감스럽게도 북한 근로자들이 파견된 나라들이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처럼 정보가 투명하지 않은 나라라는 겁니다. 또한 킹 특사는 북한 근로자들이 해외에서 일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미국 정부는 재무부를 중심으로 북한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돈을 북한으로 가져가는 것이 제재 위반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토론회 증인으로 출석한 미국의 대북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북한이 국제적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exportation of North Korean labor should be terminated through concerted international action.
북한 정권이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인권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라는 촉구를 거부한다면 조율된 국제적 행동을 통해 북한 근로자들의 해외 파견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앞으로 미 의회가 제정할 북한 제재 법안에 북한 해외 근로자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실태를 폭로하고 감시를 강화하면서 해당 국가들과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프턴 국장은 이와 함께 북한 해외 파견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국무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미 의회가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Pressing the State Department to exercise more pressure on the countries with workplaces
국무부가 북한 근로자들이 파견된 국가들에 대해 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북한 근로자들과 그들의 권리에 대해 협의하도록 더 많은 압력을 가하도록 의회가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쿠웨이트에서 일한 탈북자 이밀 씨는 이날 청문회에서 아직 강제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해외 근로자들의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한인권운동가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비폭력 저항을 격려하는 지침서를 유포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재 정권에 맞서는 구체적 투쟁 전략을 담았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세계 각국의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소책자 독재에서 민주주의로가 북한에 대규모로 유입됐습니다. 미국의 원로 정치학자 진 샤프가 지난 1993년 집필한 뒤 30여 개 언어로 읽힌 민주화 운동의 교본으로 꼽히는 책입니다. 지난해 한국어 번역판을 출간한 미 하버드대 벨퍼센터의 백지은 연구원은 2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탈북자들과 협력해 이 책을 집중적으로 북한 내부로 들여보냈다고 밝혔습니다.
Electronic text of the book is being put into USBs and micro SD chips and are taken into North Korea by a combination of defectors and their networks of smugglers.
USB 메모리 카드 등에 담아 탈북자 네트워크를 통해 비밀리에 북한 국경 안으로 전달했다는 설명입니다. 독재자들로부터 폭도들의 책이라는 악명을 얻은 책답게 독재 정권의 약점을 파악하고 공격하는 실천 전략과 구체적 저항 방법을 알렸습니다. 침묵 시위에서부터 단식과 점거까지 북한에서는 생소한 198개의 비폭력 저항 수단이 주민들의 입을 타고 널리 퍼졌으면 하는 게 백 연구원의 바람입니다.
Of course, this text is not going to immediately bring democracy to this country, and a lot of critics do raise this point. I recognize this point. However, there are similar criticisms of the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주민들을 철저히 통제하는 북한에 비폭력 저항 수단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있지만 그런 비판은 이 책자가 큰 영향을 끼친 중동, 동유럽, 남미 등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제기됐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극히 작고 소극적으로 보이는 저항의 불씨가 확산돼 결국은 불가능처럼 보이는 독재 권력의 와해와 민주체제의 확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씨는 1차 유포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보다 효과적인 전파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 83페이지 가운데 일부를 삭제해 내용을 더욱 간명하게 만들고 만화로도 제작해 북한 주민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라는 설명입니다. 백 연구원은 28일 발표한 관련 보고서를 통해서도 대북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외교와 제재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고도의 정보통신 기술을 응용한 정보 유포 캠페인을 정책적으로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So formal means of punishing North Korea, whether it's through diplomatic engagement or track 1.5 diplomacy or increasingly harsher sanctions, must continue. Even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언론과 휴대전화 네트워크, 인트라넷 등에 침투해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는 방법, 대북 방송과 민간 기구에 대한 지원 확충, 그리고 탈북자를 취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각종 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백 연구원은 특히 탈북자들을 북한과 외부 세계를 잇는 중요한 가교로 규정하고 미국 정부가 북한 민주화라는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사전 전략으로 이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과 관련한 실무 협의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당국 간 접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가 30일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지급과 관련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당국자는 현재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의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며 북측이 일부러 남측과의 만남을 피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측 담당자를 만나려 해도 자리에 없거나 소재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남측 김남식 개성공단 관리위원장과 북측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고위급 접촉에 대해서도 검토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임금을 받지 못한 북측 근로자의 파업 여부에 대해선 파악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측은 기존의 월 최저임금인 70달러 35센트를 임금으로 납부하는 한국 측 기업에게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월 최저임금 74달러를 기준으로 그 차액에 대한 연체료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담보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측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최저임금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한국 측 기업이 연체료를 부담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남북한은 지난 28일 개성공단 임금 담보서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29일엔 북측이 응하지 않아 추가 접촉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임병철 한국통일부 대변인의 29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북측이 요구하는 어떤 74달러로 인상 부분은 그것은 어떤 제도 개선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당국 간 협의 등을 통해서 해결돼야 된다라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한국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 북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편 개성공단 일부 업종이 지난 2013년 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후유증을 여전히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남북교역액은 개성공단의 재가동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가 30일 발간한 2015 통일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교역액은 23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5.24 대북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개성공단 교역액이 23억 3,700만 달러로 전체 남북교역의 99.8%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북한이 미한 합동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한동안 공단 가동을 중단시켰던 지난 2013년과 비교할 때 두 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입니다.
오히려 조치 이후에 개성공단 제외한 남북교역이 막히면서 사실상 개성공단이 남북교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뭐 남북관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개성공단은 이런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가동 중단의 상처가 아직도 깊게 남아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가동 중단 사태가 있기 전인 2012년과 지난해를 비교할 때 섬유와 기계는 생산액이 늘었지만 전기와 전자, 화학은 20%에서 30% 줄었습니다. 넉 달이 넘는 공단 가동 중단으로 발길을 끄는 해외 구매 업체들의 상당수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입니다.
섬유 봉제 쪽은 어차피 이제 그 리스크가 끝나고 나니까 다시 이제 그 바이어들이 찾아올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됐는데 전기전자 쪽이라든가 이제 화학 뭐 이런 쪽은 바이어가 이제 장치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은 한번 옮겨가면은 그쪽에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결국은 피해가 컸어요.
이 때문에 일부 전기전자업체들이 섬유, 봉제 쪽으로 업종을 전환했거나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부회장은 개성공단에서 중단과 재가동이 반복되면 겉으론 원상회복이 되는 것 같지만 공단 전체로는 조금씩 골병이 들게 된다며 북한의 일방적 임금 인상 통보로 촉발된 최근 갈등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려했습니다. 한편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만 3,9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성시내는 물론 인근의 장풍군과 개평군 등 11개 지역에서 출퇴근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기숙사 시설이 없어 외곽의 시골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늘어난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 2년 동안 개성공단의 진료소에서 치료받은 남북한 인력은 모두 6만 6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산부인과 진료가 32%, 외과가 28%를 기록했습니다. 근로자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 내 열악한 여성 보건의료 실태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과 맞닿은 중국 시골 마을에서 최근 중국인 3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한군 탈영병들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의 중국 시골 마을에서 지난 24일 중국인 3명이 살해됐다고 중국 지린성 허룽시 당국이 밝혔습니다. 허룽시 선전부는 29일 공식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웨이보를 통해 55세 남성과 26세인 그의 딸, 그리고 다른 67세 남성이 살해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홍내희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허룽시에서 한 건의 형사사건이 발생해 중국인 3명이 살해됐다고 확인하면서 공안기관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 대변인은 용의자들이 북한 군인인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의 KBS는 28일 지난 24일 오후 무장한 북한군 병사 3명이 북한과 중국 국경선에 위치한 지린성 허룽시의 마을에 나타나 흉기로 주민 3명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고 복수의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신경보는 29일 북한군 탈영병으로 추정되는 괴한 3명이 최근 북중 접경 지역의 중국 시골 마을에서 중국인 3명을 살해하고 달아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군복 차림에 북한 남자로 추정되는 3명이 지난 24일 밤 국경을 넘어 지린성 허룽시 마을에서 주민 3명을 살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신문은 북중 변경 지역에서 약 8개월 동안 유사한 살인사건이 3차례 일어나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허룽시 난핑진에서는 북한 탈영병 한 명이 강도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총을 쏴 주민 4명이 숨지고 한 명이 부상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에도 20대 북한 남성이 중국인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도주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탈북 여성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돕는 행복대학이 경기도 수원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직속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 박혜진 부의장을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뷰에 노시창 기자입니다.
박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통은 어떤 곳이고 행복대학은 또 무엇을 하는 곳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헌법상의 기구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의장으로 계시고 통일에 관한 국내외 의견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통일에 대비하는 전국의 2만여 명의 자문위원 해외까지요.
네.
이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이번에 북한을 이탈한 여성 행복대학 과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네.
그 탈북한 그 북한의 여성들은 그 북한에서 오랜 공산주의 치하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한에 관해서 적응도 문화적인 차이 극복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질감이 많아서요.
네.
저희가 이 대한민국 남한에서 이분들이 잘 적응하고 또 취업을 하고 또 생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그 교육을 하는 과정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을 주로 그 직업 교육을 비롯해서 가장 기본적인 경제 교육 또는 컴퓨터를 다루는 교육 이런 그 강의 교육도 하고 또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안보 현장 군부대 같은 데도 견학을 시키고요.
네.
또 이렇게 체험 관광 문화 종합적으로 이런 걸 체험을 해가지고 우리 한 남한에서 생활을 원활하게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참가자들은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혜택과 지원을 받게 됩니까?
원래 이분들이 북한을 이탈해 와가지고는 대한민국의 통일부 산하의 하나원이라는 데서 3개월간 기본 교육은 받는데요.
네.
너무 이 저 남한 실정에서 어둡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이런 교육을 시켜야 해서 교육을 수료하면 저희가 수료증을 수여하고
네.
이분들에게 그 주거상의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해 준다든지 또 취업을 우선해서 저희가 알선해주고
네.
또 여러 가지 직업 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특별을 부여하고 있고요. 또 정부하고 협의해서 이분들에게 다른 모든 그 혜택을 최우선으로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행복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네. 학생들을 관리할 방침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수 이후에는 또 어떤 지원을 하게 됩니까?
그 이분들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북한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남한에 와서 생활하면서 남한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앞으로 우리 한반도가 언젠가 통일됐을 때 통일을 주도할 여군으로서 특히 여성들이 탈북자들의 4분의 3이 여성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통일 후에 그 여군으로 지도자로 양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분들을 교육 후에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통일 지도자로 육성해서 계속해서 관리할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번에 이 학교는 여성들을 위한 학교인데 탈북자들 네. 전체로 봤을 때 한국 정착에서 네.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모든 것을 그 하향식으로 전부 명령과 배급, 예를 들면 일선 생활도 자기들이 그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전혀 적응이 안 돼 있고
네.
배급만 받고 이렇게 살아온 분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제일 적응하는 게 이 자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우리가 생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거든요.
아,
가장
네.
기본적인 거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어려움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몇십 년 동안의 문화적인 차이와 언어 차이도 많습니다. 우리 남북한 간에 보니까.
네.
그런 문화적인 차이 극복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네.
취업도 걱정이고 뭐 주거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는 정부와 우리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니까 그 해소가 되는데 가장 어려움이 몇십 년 동안의 그 문화적인 차이, 자기 생활 습관 그런 습관이 남한사의 자유로운 체제가 좋긴 좋은데도 이 체제에 적응하는 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북에 가족을 두고 넘은 분이다 보니까 여기 넘어온 이후에 자유를 만끽하고 이제 식생활 문제 이런 게 해결은 됐지만 외로움 달래는 문제
네.
이런 것이 좀 이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번에 입학식을 가지셨는데 앞으로 계획은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그 흔히 우리가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는 방위식으로 뭐 주입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번 교육은 이분들에게 그런 것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컴퓨터 다루는 법이라든지 금융상식이라든지 경제상식 이런 교육도 하지만
네.
주로 현장 교육 위주로 합니다.
아, 네.
삼성전자를 실시 보여주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상도 익히고 또 우리의 문화 유적지에 가서 우리 역사와 문화의 그 현장 체험도 시키고 또 그다음에 직업 교육도 현장에 가서 제빵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도자기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현장에 가서 교육시킴으로써 앉아서 딱딱하게 그 뭐 나만의 실정 듣는 교육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현장에 적응해서 대한민국의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런 재미있게 교육도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앞으로 남북한 통일됐을 때 그 2,500만의 북한 동포에게도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을 시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역량까지 우리가 교육 과정에 이렇게 담아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 부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혜진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부의장과 함께 탈북 여성들을 위한 행복대학의 교육 내용과 지원책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VOA 백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예, 유엔이 지진이 발생한 네팔을 지원하기 위해서 4억 달러 모금에 나섰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핵협상 타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왕세자를 교체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종전 40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오늘도 네팔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팔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30일 카트만두의 건물 잔해에 갇혀있던 10대 소년이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네팔 구조팀은 미국의 국제개발처 구조팀과 함께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갇혀있던 소년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소년 이름이 뭡니까?
네, 이번에 구조된 소년의 이름은 펜바 타망이고 7층 건물 잔해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외신들은 타망 소년이 15살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네.
구조대는 몇 시간 동안 작업을 벌인 끝에 타망을 구조해냈습니다. 이 소년이 들것에 실려 나오자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닷새나 갇혀 있었던 건데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예, 이 소년이 무너진 건물의 두 개층 사이에 갇혀 있었는데요. 구조대가 접근하자 자신의 이름과 또 주소를 말하고 물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또 별다른 상처도 없었고 의식도 또렷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구조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재민들은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어서 큰 고생을 하고 있죠.
예, 네팔에서는 대지진으로 수백만 명의 집을 잃고 또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면서 하루하루 아주 힘들게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팔 정부의 구조 작업이 지연되면서 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일부 지역에선 주민들의 소요 사태 역시 발생했는데요. 네팔 현지 언론에 따르면 29일 카트만두 동쪽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관공서를 찾았다가 구호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관공서 창문을 부수고 또 불을 지르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네. 구호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하려면 행정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네.
네팔의 행정력이 그에 못 미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한편 유엔은 네팔을 돕기 위해 기금 마련에 나섰다고요.
예, 네팔을 지원하기 위해서 4억 1,500만 달러의 기금 마련에 유엔이 나섰습니다. 유엔의 네팔 담당자인 자미 골디럭 조정관은 29일 지진으로 네팔 주민 80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앞으로 석 달간 긴급 구호를 위한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 지진으로 주택과 건물 60만 채가 무너지거나 파손됐다는 설명인데요.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역시 긴급히 지원을 받아야 할 네팔 어린이가 무려 170만 명에 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란과 관련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의 외무장관이 핵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군요.
예, 이란의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이 29일 미국 뉴욕 대학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날 연설에서 이란과 주요 6개국 간 핵협상은 놓쳐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회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지난 4월 2일 타결된 잠정 합의가 완벽한 합의는 아니지만 이룰 수 있는 최선의 합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란과 6개국이 쉬지 않고 협상을 해서 협상 마감일인 6월 30일까지 최종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고요.
네, 핵협상 타결에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네요. 그 밖에 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달 초 타결된 잠정 합의에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의 군사시설에 접근해서 사찰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자리프 장관은 이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과 또 관련해서 이란 내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란은 사찰과 관련해서 국제원자력기구와 별도의 의정서를 체결해서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일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과의 핵협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이란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협상에 상당히 강하게 반대를 해왔습니다.
네.
자리프 외무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핵확산 금지조약 NPT를 위반하면서 핵탄두를 300개에서 400개나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핵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란이 최근 외국의 화물선 한 척을 나포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나요?
예, 지난 28일 이란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마샬군도 선적의 화물선 머스크 티그리스호를 나포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리프 외무장관은 이 화물선 나포가 정치적이나 안보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업적이고 또 법적인 문제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이와 앞서서 이란 언론은 이 화물선이 소속된 회사가 이란 기업에게 부채를 갚지 않아서 이란 법원이 화물선을 압류하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보도할 바 있습니다.
이번엔 중동으로 가보죠. 사우디아라비아의 권력 구도에 변화가 있군요.
예, 지난 1월 즉위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이 29일 왕세자를 교체했습니다. 살만 국왕은 이날 칙령을 통해서 무크린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를 물러나게 하고 모하마드 비나예프 알사우드 부왕세자 겸 내무장관을 새 왕세자로 책봉했습니다.
네.
살만 국왕은 또 아들 모하마드 빈살말 알사우드 국방장관을 부왕세자에 앉혔는데요.
네.
또 이 외교장관 역시 사우드 알파이잘에서 주미대사인 아델 알주바이르로 교체했습니다. 사우디의 외교장관 교체는 1975년 이후 40년 만입니다.
네, 뭐 이름도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렇습니다.
새로 왕세자가 된 사람이 다음 국왕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럴 공산이 큽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정체제지만 장자, 다시 말해서 맏아들이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고 형제가 왕위를 이어받는 그런 체계입니다.
네.
이번에 모하마드 비나예프 알사우드가 새 왕세자가 됨으로써 차기 국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거죠.
네, 궁금한 거는 갑자기 왜 왕세자를 교체했을까 하는 건데요.
예,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세대 교체 측면 이런 그 양면이 다 있는데요. 외신들은 이번 왕세자 교체를 통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압둘 아지즈 국왕이 사망한 1953년부터 60년 넘게 사우디의 왕위는 그의 아들들이 이은 탓에 고령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겠죠.
예, 예를 들면은 이번에 왕세자 자리에서 물러난 무크린 왕세자만 해도 올해 69살입니다.
네.
따라서 이날 왕세자에 오른 모하마드 왕세자가 왕위를 이어받으면 압둘 아지즈 사우디 초대 국왕의 손자 세대에서 처음으로 국왕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번에 왕세자뿐 아니라 부왕세자도 교체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새로 부왕세자가 된 모하마드 빈살말 알사우드 국방장관은 아버지 살만 국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네.
모하마드 부왕세자는 지난달 26일 시작된 예멘 반군 공습을 총지휘하면서 특히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올해 35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전 세계 최연소 국방장관이기도 하고요. 사우디는 현재 예멘 사태에 개입해서 반군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하마드를 부왕세자로 임명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번 왕세자 교체가 세대 교체 못지않게 정책적 의미도 있다고 하셨는데
예.
정책 차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전문가들은 이번 왕세자 교체를 정치적 외교적 측면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가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도전의 직면에 있는데
네.
우선 국제유가가 상당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석유는 사우디의 주요 수입원인데요. 사우디가 유가 하락 때문에 경제적 충격파를 최소화하고 또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권력 구조를 바꿨을 공산이 크다. 아,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그 밖에도 이슬람 반군 등 해결해야 할 외교적 도전도 많죠.
맞습니다. 이미 사우디는 인접국인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해서 공습을 가하는 등 전쟁에 개입한 상황입니다.
네.
또 이라크와 시리아, 리비아 등에서는 순위파 반군이 미국과 다른 또 아랍 국가들과도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슬람 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로서는 이 사태에 개입을 할 수도 없고 또 개입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좀 난감한 상황이라고 볼 네. 수가 있는데, 게다가 사우디의 라이벌 국가이자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과 핵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우디로서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보다 정교한 외교적 행보를 보여줄 필요를 느낀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주미대사 교체를 비롯해서 1년의 인사교체를 단행한 것 역시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는 동남아로 가서 베트남 소식 살펴보죠. 베트남이 종전 40주년을 맞았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군의 탱크가 남베트남의 수도인 사이공에 진입해서 대통령궁을 점령했습니다. 이로써 무려 16년에 걸친 베트남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네.
그리고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30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는 베트남 전 종전 4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응웬떤 중 베트남 총리는 이날 호치민시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베트남 전의 승리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국가 통일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과 북베트남이 10년 이상 전쟁을 했었죠. 이제는 상당히 관계가 개선되지 않았나요?
예, 미국과 베트남 관계는 지난 40년간 크게 개선됐습니다.
네.
베트남은 지난 1991년 미국과 외교적 접촉을 재결했고 이를 시작으로 무역관계가 정상화된 건 물론이고요. 1995년에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네.
현재 미국과 베트남은 대사급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많은 미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고 미군 군함 역시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이 미국에 이렇게 접근하는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남중국해 석유시추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상당한 갈등을 빚고 있는데, 베트남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적으로 적을 견제하게 만드는 EEJ 전략을 베트남이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
지난 40년간 베트남 경제도 많이 발전했죠.
예, 베트남이 전쟁에 승리해서 통일은 이뤘지만 그 후 공산주의 경제 정책이 실패해서 쌀 생산이 뭐 상당히 감소를 많이 했고
네.
이 때문에 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자 베트남 공산당은 지난 1986년 개방 정책인 도의모의 정책을 채택합니다. 이를 통해서 농업개혁을 하고 또 토지개혁도 단행하고 이런 개혁 개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현재 베트남의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개방 정책을 채택한 이래 눈부신 발전을 이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베트남 경제는 연간 7% 이상 성장했습니다.
네.
아, 또 1980년대에 80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은 1,700달러에 이르고요. 또 베트남에 대한 외국의 투자 역시 지난해 202억 달러로 크게 늘었습니다.
네. 베트남과 한국 관계도 크게 개선됐죠?
예,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했고요. 이후에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이렇게 격상을 하면서 경제와 사회 또 문화 이런 부분에 걸쳐서 다양한 교류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베트남을 찾는 한국인이 84만 명에 이르고 또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서 한국으로 이주한 베트남 여성도 이제는 5만 명에 넘는다고 합니다.
네.
또 한국의 음악과 영화 역시 베트남 젊은이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일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4도로 어제보다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수도 평양, 막다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30도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22도 예상됩니다. 개성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13도, 최고 27도. 함흥은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 26도 예상됩니다. 청진도 맑겠습니다. 최저 7도, 최고 14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m, 먼 바다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다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워싱턴 뉴스광장 2015년 5월 1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를 방송해드립니다. 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바로 이어지는데요. 우선 미국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이곳 미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고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뉴스에 나온 용어와 원리를 설명해드립니다. 이어서 미국의 여러 주에 얽힌 재미난 인물과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델라웨어주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Well, we're known as the first state because after the Constitution was written, each state had to ratify it in order to become a part of the United States. Delaware went ahead and had a convention.
델라웨어주는 1787년 12월 7일 미국의 13개 주들 가운데서 가장 처음으로 미국의 연방 헌법을 승인하면서 첫 번째 주로 연방에 속하게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는 영어 표현을 배우는 English with You,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할 말을 왜 못하겠냐 지금
말할 수 있는 자유
무슨 밤이나 낮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던 그곳을 떠나고 나서야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남한의 모든 시민들은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입니다
근데 인간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라구나 하는 게 헛살았구나 하는 게 세대야. 또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또 마음이
낯선 한국 사례가 힘들고 또 살갑지 않은 주위의 시선에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뭐든 할 수 있고 땀과 노력의 보람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되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달마다 월급을 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 내일의 희망을 일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쌀떡에 쌀이 넘쳐나고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금 내 하는 일에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훗날 통일이 되면 그 내 고향에 가서 그냥 그걸 알리고 싶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로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